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에는 숨겨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온갖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철학이나 헛된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권세와 권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맺어짐으로써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죄에 물든 본성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죄에 물든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빈 문서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법의 조항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빚을 다 용서해 주시고 빈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행진에 끌고 나와 온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나 어떤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채 하는 것을 즐기고 천사 숭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본 환상을 자세하게 늘어놓으며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끈이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관절과 힘줄로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또 저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규정들에 복종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쓰다 보면 결국 없어지고 말 것들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명령이고 가르침일 따름입니다. 이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35장.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주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자산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 채워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되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런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죄를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사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of life. I love you.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의회는 천인대장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니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들이 꾸민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 일을 알렸다.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부탁하였다. 이 젊은이가 천인대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인대장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바울을 의회로 데려다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0명도 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덤벼들여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께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런 결과로 자신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세뇌되면 다른 어떤 이야기도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죄와 어둠의 습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둠과 죄에 그만큼 하수인이 되어 맹목적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이렇게 맹목적인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행해라도 그러한 잘못된 독선과 아집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게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하셨지만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는 것은 결코 주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죽음은 그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일생을 드린다면 그 충성됨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위기와 절망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당을 지어 거짓을 행하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앞에 9절에 그랬었죠.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데서 저들의 행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금식은 국가나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의 극단적인 신앙적 행동임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데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할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들은 이 일을 위하여 당을 지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결속은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단결하여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은 성령으로조차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당을 짓고 금식하고 동맹한 사람들은 저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이 이렇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한 이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권모술수에 따르고 있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들의 경건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중심으로 그러나 이러한 사악함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사악한 계획을 바울의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여기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바울의 누님이나 여동생의 아들일 겁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려는 어떤 은밀한 일도 그대로 덮어두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도록 부탁하고 마침내 천부장에게 이 일은 알려지고 맙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덮어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 일에 비교될 수 없는 큰 것으로 대신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또 한 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마침내 탄로나게 되는데 이것도 분명 인간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간악한 저들의 음모를 자신의 생질로 하여금 천부장에게 고하게 하고 더 신기한 것은 이 천부장이 처음 봤을 때 이름모를 청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포악한 행동을 익히 봐온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마침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악독한 계획을 세웠던 저들의 공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 40명이나 되는 저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과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생각하면 저들의 거짓은 또 한 번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실제로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그 맹세를 위하여 굶주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맹세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법이란 그것을 시행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서 동일한 모함을 당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 그곳에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0절 하반절의 약속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군대의 에워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33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간교한 술수를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려 한다면 결국 무효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간악한 꾀를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 한다면 두려워하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충성된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계를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나 백성들이 그런데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께만 충성한다면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헛된 맹세와 어리석은 단결은 다 무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간악한 지혜를 피하시고 정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실이 주님을 섬긴다면 어떤 위기나 절망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간악한 원수 마귀의 사악한 지혜 앞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37절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누락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의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의 반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일곱 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일곱 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일곱 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전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는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렘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읽어볼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디오라는 편리한 매체가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구원이 끝까지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물질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나날이 성숙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쁠 때 찬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